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의 죄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삶이 저희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이 많고요. 또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랑하려 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정말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역부족이라 그럴까? 우리가 크게 되지를 않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들의 뭐 주제 파악을 한다 그럴까? 우리의 수준을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 하게 되는 그 때만 하는 거지. 우리의 무의식 상태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여유가 없을 때 나 하나가 급급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런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남이 잘못한 거나 남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라 그럴까 그런 걸 갖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남한테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해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굉장히 분노하거나 또 슬퍼하고 좌절하거나 우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그 모순됩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그 뭐라 그럴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우리가 자기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롭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회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한을 품고 그 사람들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자기 변명을 갖고 언제든지 자기 옹호를 합니다. 그러한 우리끼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고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들의 눈에서 그 들보를 뽑아라.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그 눈에 티를 씻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서 들보가 뽑아지면 어떨까? 저 형제가 더 낫게 보일 거예요. 왜? 그 형제 눈에는 티고 내 눈엔 들보였거든요. 내 죄가 더 크고 내 그 어떤 모순, 내 허물, 정말 나의 부끄러움이 더 크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정말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당연히 믿어지고 또 그것이 인정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년에 쓴 그 편지 속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했다. 거기에서 그 죄의 근원, 그 죄의 어떠한 그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춤 받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법, 갖고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런 육의 법칙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나야 한건 죄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치우치고 그러한 인생 자체의 그 인성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뭐예요? 갈등하고 싸울 내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대되는 거스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남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받고 사랑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금 하게 하시는 거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았고,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몸이 어떻게 아팠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억울함을 당했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자기를 떠나서 정말 내 옆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라도 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은지 희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이루심에 대해서, 또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그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그의 발걸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나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요 거룩하신 주님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자기를 살리고 있고 자기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한 그 고백을 계속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 앞에도 서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나아서, 그들보다 내가 많이 뭐를 알아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지금 성령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서 그분께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헌신함으로써 정말 그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자리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의 사역과 삶은 그래서 일치되고 있어요.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형제들아, 만일 너희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구원받은 그러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옛 습성대로 삶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들의 어떠한 치우침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그리고 악한 부분, 범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잘 들려요. 근데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신령한 너희는 너희가 만약 정말 성령으로 산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라면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너는 먼저 뭐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보다 네가 조금 더 의가 강하다, 더 많다, 너가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거는 오직 성령님 안에 그 들어가 있는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러한 우리이지 성령님 빼놓고는 우리에게 신령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거룩이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신령하다는 자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영을 좇아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은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거는 너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좇아 산다면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라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는 누구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짐진 자라는 건 뭘 수고하고 뭘 짐을 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짐지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애써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거기에 의미가 없고 거기에 열매가 없고 거기 해도 해도 뭔가 더 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쳐 있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스트레스 잔뜩 받고 지금 오두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초청하셔서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에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매일 덜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덜어주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일 부르시고 매일 짐 내려주시고 늘 생기로 우리를 채우셔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는 초청에는 뭐예요? 지금 언제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는 언제든지 와라. 뭐 낮에만 와라, 뭐 주일날만 와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짐을 내려주고 또 너희들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죄진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받아들이는 마음, 그들을 오히려 짐 내려주고 쉬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진 사람에게는 회초리를 들기가 쉽고 그리고 무서운 그 말투로 그리고 눈초리로 그들에게 뭔가 야단치고 또 그들을 책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수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살기에 유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고하고 짐지고 병들고 그리고 또 정말 나약한 죄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는 씻고 와. 너는 뭔가 내가 요구하는 이 수준까지 달하거든 와. 모든 것이 선택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그 뭐랄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사람은 멀리 하려고 그러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누를 끼치거나 그리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범죄한 것이 드러났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자연적인 인성을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한테 해가 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끔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오라 받아들인다 한다면 인간적으로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는 이만큼 힘이 있고 나는 이만큼 사랑이 있고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한결같이 그러한 열린 마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서 어떤 때는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의 자식이니까 너의 그 어떠한 육신적인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모든 형제들을 상호 간에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적어도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형제라면 내게 유익을 준다든지 내 자랑의 깃발이 된다든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그 넷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이에는 이런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러이러한 지금 약한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뭐, 그런 거 말하기가 훨씬 쉬운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애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많이 원성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아무한테나 나눈다는 것보다 훨씬 그, 뭐라 그럴까, 더 부끄러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도 상관없고 우리의 허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자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 뭔가 먹히기 위해서라 그럴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뭐 나도 우리 가족들도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잘 믿고 뭔가 굉장히 주 안에서 그 뭔가 축복받은 그리고 저거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러한 우리들의 허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그 마음 안에서도 서로 이러한 갈등이 있고 하는 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인생이다라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주홍같이 붉은지 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뭐 나는 사랑 없으니까 사랑 못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 앞에 하시옵소서 하는 또 오늘의 헌신, 이 순간에 헌신을 할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또 일으켜 주시니까라는 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형제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니까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또 앞에 일에 내가 잘하겠다고 막, 내 힘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러한 그 선택,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계속 지키자. 그러면 뭐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고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왜? 당신 안에도 그 하나님 계시니까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라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식구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 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이나 또뭐나 자신이나 가진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그것을 사람들이 아무리 점수를 주더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점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은혜지. 그 자체가 내가 뭐 원하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대통령이 됐다 쳐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사람 성공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늙고 죽을 때 치매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다 정말 대소변 가려가면서 누군가가 떠먹여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인생에 그렇게 병들어 죽어갈 때 다른 사람인가? 아니요? 그 대통령 됐던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대접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아기 때 다르고, 학생 때 다르고, 그리고 청년 때 다르고, 뭔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그리고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다 사람들이 대하는 그 손길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하는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숨겨져 있을 때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나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범죄한 그런 것이 드러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돼서 돌을 던지거나 뭘 씹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를 지금 한눈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형제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겠어요?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 끼어안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선 야단쳐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선 내게로 오라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해도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리라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도 나타나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의예요. 심판만이 의가 아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것이 긍휼하고 심판하고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그 죗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범죄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면 야단쳐서 바로 잡아주고 회초리질하고 멀리에서 네가 고쳐갖고 와, 그렇게 해서 사실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행을 보내라, 그런 거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끼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자기 길을 가는 거를 방해하거나 망치지 말아라 하는 거 되지요. 그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자면 새가 엄마가 맨날 등에다 업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갯짓을 해서 날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해요. 저 물고기가 자기가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꼬리 움직여서 그 저기 헤엄칠 수 있게 해주랍니다. 자기 발로 자기가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붙잡지 말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요,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돌 던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멀리 할 그럴 땐 거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바로 잡아주라 그러면은 벌써 그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를 내 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내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됨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너도 받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만한, 또 뭐가 될 만한 어떤 계산이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자격 없고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받아서 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함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라 해요. 발이 더러운데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형제끼리 섬김이. 그리고 또 용서를 해주라는 거는 용서할 만한 상대방의 어떠한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범죄라는 거는 어떤 고의적인 것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러한 연약함, 또 그러한 실수, 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니까 정말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것 같은 죄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누구도 죄를 죄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끼리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심 속에서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도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가 범죄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돌을 맞으니까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그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이끌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내어 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령하신 그 성령님은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가 죄인하고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죄 없으면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있는 자인가 죄 없는 자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둘이 같이 섰다고 볼때 죄가 드러난 형제와 그리고 나 자신이 같이 섰다고 할때 아까 그랬죠.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의 차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고 또그 우리의 내면에 선이 하나도 없는 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일반이거든요. 선이 하나도 없는 내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의 어떠한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 나는 어떠한가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린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동기, 그 숨겨진 그러한 내면 같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내 상황은 도둑질을 안 해도 거짓말을 안 해도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상 굶고 노상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학대받고 그러면 분노를 갖고 그리고 뭔가 자기 보호를 하려고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됐을 때는 더해질 수도 있는 그런 나인 거를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오히려 돌아보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네가 마치 네가 의로운 것처럼, 네가 좀 나은 것처럼 자긍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범죄가 드러난 그 형제에 대해서 대하듯이 너도 그렇게 할까봐 오히려 두려워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듯이 해야지요.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남의 가십거리 얘기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뭔가 흥분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이지 말아야 되고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케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인내, 그 예수님의 열린 마음,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지려는 거는 지금 형제가 잘못한 그러한 범죄한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그 형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몸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아,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자식이야. 그 사람은 내 형제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관계를 멀리하고 끊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너희가 짐을 서러주라. 우리가 좋은 건 나누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나를 받아주고 그 나를 품어줄 때가 사실은 더욱더 필요한 거거든요. 굶는 사람에게 지금 떡 한 덩이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거지만 배부른 사람의 떡 한 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한테 돌을 맞고 힘이 들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은 그 형제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정말 은혜 속에 있게 할 수 있는 그 형제를 살리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남한테 칭찬받고 지금 뭐 하는 사람에게 아 내가 받아주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붙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쉬게 하고 그 사람을 씻어주고 지금 상대방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짐이 있는 자를 오히려 가까이 끌어당겨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짐을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럼 행위 온전해서 나는 어떤 형제들에게 정말 용서받고 섬김받고 또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어떠한 보살핌이 없어도 내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수준이 그렇고 나도 뭔가가 형제들에게 받고 사는 거거든요. 어떤 걸 받아요? 그들의 정말 용서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오래 참음과 그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져준다는 거는 서로가 지금 한몸되어 있다는 것. 사랑의 띠로 평강의 띠로 성령의 띠로 띠띠워져 있다는 그것을 지키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사랑할 때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하면 어떻게 더 끌어안지요.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든지 계속해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범죄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 범죄가 그가 아픈 거나 마찬가지고 그가 때묻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가 뭔가 크게 다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싸매주고 그거를 씻어주고 그거를 품어서 간호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죄짓고 싶어 죄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 질라고 작정을 해서 짓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짓는 죄라는 거는 고의적인 어떤 악한 마음보다도 그 육체를 좇아 사는 그 습성 속에서 죄의 법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또 무지함 속에서 내식으로 옳다라고 믿은 그러한 믿음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들은 유전과 전통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된 자기 습관, 자기 습성, 문화적인 거 그런 것 같고 복음을 거슬리고 있는 거 다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아 저 사람은 사랑 없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밀어내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얘기죠. 오히려 바로잡아주라. 그런데 너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너 자신이 시험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범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라.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병자들을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받아들임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아가라. 끝까지 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 짐도 지금 내려놓고 싶은데 남의 짐 지게 생겼어요? 근데 짐을 지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짐도 내가 지면요. 그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지, 내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뭐예요? 교회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계수하라,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형제들의 죄를 내 죄처럼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 리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한테 다짜고짜 멱살을 잡히고서 그냥 뺨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가 자기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길래 그러냐고 다짜고짜 한 목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뭐가 속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당한 봉변이라고 받기보다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내가 잘못 키웠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응? 나는 올바로 가르쳤는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라고 그 아이 탓을 하기가 쉬운 것이요. 정말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가 말은 쉽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적으로 정말 그러나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아이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좌절해버리고 말기가 쉽거든요. 그냥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런 관계에서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어떡할 수 있지? 그냥 그러한 갈등 속에 그대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할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과 공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죄도 씻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씻김을 받았고,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용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도 넘치고 그에게도 넘친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 갖고 막 안절부절하지도 않고 그거에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명했다, 스스로 좌절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참소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스스로 되었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뭐 30년, 40년, 60년,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요. 오직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또할수 있는 거, 될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선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다.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요? 이미 넘어진 것이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남에게 적용만 하고 자기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설수 있고 할수 있고 그리고 되었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가 있고 또 여기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좇아 삶으로서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 짐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짐도 지금 서로 짐지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 속에서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같이 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또 짐을 짐져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좋은 거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짐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법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하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나에게 인사해주고, 내가 뭔가 얻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건 세상의 법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 죄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죄인을 받으시고, 지금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을 지금 죄로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짐은 남이 져주기를 바라고 남의 짐은 내가 지기 싫어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가 질 힘이 짐이 있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빠짐없이 자기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비춤 속에서 자기의 드러난 죄가 있고 치우침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 쉬는 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 숨이 막히고 내가 휘청거리면 내가 주님에게서 능력으로 주님에게서 정말 은혜로 그거를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것에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안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런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숨 쉬어줄 수 없고, 대신 믿음으로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지만, 그러나, 신령한 너희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짐을 매일 내려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라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남의 죄도, 네가 남의 그 짐도, 뭐야, 내 죄처럼, 내 짐처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똑같이 그 등에 업혀 있으니까, 그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 몸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안에 오셔서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선이 없는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거룩이 없는 내게 진실이 없는 내게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실된 삶을 살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운지. 근데 그 자랑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깃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너보다 내가 달라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남 앞에 할수 있는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세상에서도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일 열심히 하고 뭐가 성실하고 그러면은 다 좋은 거죠. 근데 애들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뭔가 손놀림 하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거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좋고, 잘 뛰어노는 애는 뭔가 너는 왜 놀기만 하니?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애들도 자기끼리도 공부 잘하는 애는 왜넌 놀기만 하니?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 잘하고 네가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잘 뛰어노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뛰어놀도록 하시는 거니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각 역할이 다르고 배치가 달라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삶으로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지 우리가 공부 잘하고 뭐잘 뛰어놀고 아니면은 무슨 기술이 있고 못하고 그런 것 갖고 우리를 절대로 저울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선으로, 신실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지혜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다면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칭찬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그분이 출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 같고 남에게 자랑할 일은 없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아마 정말 그 뭐랄까 지금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많으니까요. 바울이 사역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써져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지금 각 성도들이 각 사도들이 다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 것임 알려져 있다 해서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오직 성령님만이 그 바울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요, 칭찬 받으실 분이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도 자랑하고 자기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우리는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자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상대방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내세울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들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흔들릴 때 똑같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위로 격려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상대방 앞에 내 깃발로 내 자랑으로 나설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얘기, 각기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그들의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라도 그들이 내게 부끄러움이 되거나 뭔가 누가 되는 그런 것 같을 때라도 그들의 짐을 내 짐처럼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내발 닦아 주시듯이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됨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띠를 평강의 띠를 힘껏 지키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받으며 서로의 짐을 지며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